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선도 교회의 제 187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괄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7차 연차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본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 중계로 본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리처드 엘리엇과 앤드루 언즈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전진하세 주 예수를 믿은 이를 불렀고 이어서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부르겠습니다. 개의 기도는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이신 닐 F. 메리어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뒤 합창단이 사랑의 기도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연차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 회복된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토마스 에슨 문순장님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분을 보좌하는 모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가지신 커다란 책임에 저들이 조금 더 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그분들이 말씀하실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저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강화된 신앙으로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4월에 본부 초등회 회장으로 지지받으신 조이디 존스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존스 자매님의 말씀 뒤에는 70인 정원회의 최윤환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A. 레스번트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이 장엄한 연차 대회에서 다시 만나면서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지역에 건축될 새로운 성전 다섯 곳을 발표하겠습니다. 브라질, 브라질리아, 필리핀 지역 마닐라 대도시, 케냐 나이로비, 아이다호 포카텔라, 유타 사라토가 스프링즈. 오늘 아침 저는 몰몬교회의 권능에 대해 말씀드리겠고 이와 더불어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숙고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몰몬교회에 대한 확고함에서도 분명한 간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과 악이 난무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활개를 치는 죄와 악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몰몬경을 읽지 않는다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읽는다면 성신께서 그 진리를 여러분께 알려주실 것입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 저는 엄숙하게 그것이 참됨을 간증드리는 바인데 그렇다면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몰몬경이 참되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인 것이며 하나님의 성신권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유익과 축복을 전하기 위해 회복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확고한 간증이 아직 없다면 간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자신만의 간증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간증은 어느 정도까지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계속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여 간증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업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몰몬경을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숙고해 볼 것을 모두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유혹에 저항하게 되며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문 소장님을 사랑합니다. 1년 반 전에 러셀 램 넬슨 회장님께서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를 가르치고 키워낼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란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는 아이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지닌 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고히 서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서지 못하고 섬세한 마음이 다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대적의 불화살 공격을 받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지와 강화입니다. 이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죄와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약 43년 전 브루살 맥콩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루시퍼에 대항하고자 그리스도의 명분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항쟁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 전쟁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으며 이제 이 전쟁에서 그 누구도 중립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전쟁은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최전선에서 적군과 대치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죄의 면역력을 갖도록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 가족과 교사, 그리고 지도자의 일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도울 책임이 있지만 주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히 지시하신 것은 자녀에게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고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족마다 아이마다 서로 다르기에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는 방법에 답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줄 범세계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진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영감으로 받을 것입니다. 첫째, 이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신성한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후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는지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그분이 그들 모두에게 신성한 기대를 거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회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회개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용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거부할 때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청년 병사들은 용기 있어 심히 용맹스러웠거니와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자들이었더라.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음이더라. 이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덕을 무기로 삼아 대적에 맞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토마스 에스몬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상황들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용기가 매일 필요합니다. 용기는 중대한 사건만이 아니라 결정을 내릴 때나 주변 상황에 대응할 때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 개인적으로 제자됨의 본을 세울 때 영적인 갑옷을 입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제자됨의 개념을 이해하는 자녀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헨리 비아이어링 회장님은 우리에게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죄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도록 돕는 세 번째 열쇠는 자녀들을 구주께 인도할 기본적인 복음 교리를 사랑을 담아 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복음 교리들은 경전, 신앙 개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 초등의 노래, 찬송과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안식일 예배를 지속해서 할 때 온전함과 내적인 지속성, 강한 도덕적 가치, 즉 영적인 고결성으로 이어집니다. 고결성이 거의 사라져버린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참된 고결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마땅히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식과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때 말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심을 지키는 일은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아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우리 목적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고 지키는 데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대적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성약을 맺는다는 개념을 혼동시켜 왔습니다. 자녀들이 성스러운 성량을 이해하고 맺고 지키도록 돕는 것은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춘 세대를 키워낼 또 다른 열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량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 발전할 때 성스러운 성량을 맺고 지키도록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간단한 약속을 지키도록 가르치면 나중에 커서도 거룩한 성량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간단한 예 하나를 들겠습니다. 가정의 밤 시간에 아버지가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5살인 리지는 오빠 케빈이 자기를 심하게 놀려서 기분이 나빠진다고 불평했습니다. 케빈은 동생 말이 맞다고 마지못해 인정했고 케빈의 어머니는 여동생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케빈은 고민한 후 온종일 동생을 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하루 일과를 마치며 가족 기도를 위해 모였을 때 아버지가 케빈에게 약속을 잘 지켰는지 물었습니다. 케빈은 아빠, 전 약속을 지켰어요 라고 답했고 리지도 흡족히 동의했습니다. 가족 모두 케빈을 축하했습니다. 그때 케빈의 어머니는 하루 동안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이틀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케빈은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케빈은 약속을 잘 지켰고 리지는 더 고마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킨 이유를 묻자 케빈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켰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지킨 약속들은 고결성으로 이끕니다.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습관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는 침례와 성신의 은사라는 첫 번째 성약을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약속과 성약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은 명을 따르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왕명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세 마디의 말뜻과 이것이 성약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젊은이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킬 작정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처지와는 별개로 우리는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 용사들처럼 이 세 청년은 죄에 대한 면역력과 관련해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이 모범들이 우리 가정과 가족에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말씀의 말씀을, 교훈의 교훈을 더해 우리는 자녀들이 조금씩 성공을 맛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킬 때 삶에서 영을 느끼게 됩니다. 조셉 B. 워슬린 장로님은 고결한 성품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성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이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고결성이란 샘물에서 강인하며 죄에 대한 면역력을 지닌 세대가 탄생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독실한 행동과 약속과 성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은 정말 잘 모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약속의 약속을, 성약의 성약을 더해 죄에 대한 면역력을 지닌 세대를 주님께 이끌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끄심을 간증드립니다. 자녀들을 구주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이끌며 사랑할 때 용감하고 죄에 대한 면역력을 지닌 자녀들로 만들고 무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개인적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니파의 다음 말을 메아리치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가 나타날 때 떨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저는 구주께서 그러겠다고 하셨기에 세상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간증하며 그분이 그러겠다고 하셨기에 필멸의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 목적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16살 때 제 부모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14살이었던 제 동생 최경환 형제가 제 외삼촌인 이영직 형제를 통해 교회로 개종했고 그런 뒤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10명이었던 제 가족은 모두 각자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찾게 되어 행복했고 침례를 받은 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은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아버지가 진리를 배우고 나눈 일에 가장 신이 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2시간 동안 경전을 공부하곤 하셨습니다. 또 퇴근하신 뒤에는 거의 매일 선교사들과 함께 저희 가족, 친구, 이웃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침례받은 뒤 7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가족과 친지들 중 23명이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해에는 제 아버지의 회원 선교 사업을 통해 130명이 침례를 받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역사도 중요하게 여기셨고 8대에 이르는 저희 조상에 대한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그 이후로 14살이었던 제 동생을 통해서 시작된 저희 가족의 개종은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방법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와 다른 분들이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간 결과 저희 가계도는 이제 직계 32대에 이르며 지금은 저희 가계도에서 이어지는 반계 가족들에 대한 성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조상과 후손들을 잇는 이런 일을 통해 저는 놀라움과 큰 기쁨을 느낍니다.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오하이오 콜럼버스 성전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생애에 대해 생각하다가 저는 제 딸, 제 딸 아이의 딸, 제 손녀의 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현듯 제 앞에 세 세대와 제 뒤에 세 세대를 아우르는 일곱 세대의 정중앙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집에서 제가 조상에게서 받은 모든 유산을 제 이후에 올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가족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중요한 변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에서 여러분이 약한 고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충실하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가족에서 강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침례를 받은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몇몇 교회 회원들이 서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는 아버지께 이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원들이 그렇게 다른 이들을 헐뜯는 것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아버지께서는 복음은 회복되었고 완벽하지만 회원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그것은 아버지와 저도 마찬가지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거라.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거라. 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제 아버지의 현명한 조언은 그 이후로 제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제 신앙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다음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제가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를 감리하는 동안 그곳은 연중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와도 선교사들은 나가서 비 속에서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입을 열어 그 비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위를 볼 때 여러분은 힘을 받고 두려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입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선교사업 이외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때면 위를 바라보는 상징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오염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저는 피아니스트인 제 장남 선빈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했고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제 아내는 우리가 아들의 연주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가 선교부에서 봉사하기 전이나 봉사를 마친 후에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아쉽네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내는 다음과 같은 아주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으므로 내 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니라. 내 아들이 받은 축복과 바꾸고 싶으냐? 제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왕국에 헌신하는 부모의 충실한 봉사를 통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즉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그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현세적인 시각으로 주위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우리 눈에는 불편함, 잃은 것, 짐 또는 외로움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어떤 일로든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앞서 오신 조상들과 여러분 뒤에 올 세대들에게 강력한 축복이 될 연결고리라는 것을 아울러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성약의 길에서 충실히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빈 자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활동이 되거나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떠나기로 하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회원 및 주님이 택하신 지도자들과 다시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는 결정은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쉽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 늦은 시기란 절대 없습니다. 그분의 발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앞 세대들과 그리고 뒤에 올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스테이크 회장 부름에서 해임되었을 때 제 아들들은 이제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3주 후에 저는 70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이들이 실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 아들의 겸손한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이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입니까? 저는 이 필멸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옆을 보았기에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제 아들은 옆을 보지 않고 영혼을 향한 시각으로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위를 보았기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음을 반대할 때, 여러분이 아주 작은 교회 단위의 조직의 회원일 때, 배우자가 회원이 아닐 때, 결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신일 때, 자녀가 길을 벗어났을 때, 편부나 편부 참모로 지내게 될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등등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으십시오. 힘과 균형과 치유를 받기 위해 위를 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을 전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따를 때 우리는 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할 때, 그리고 매주 진실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위를 보며 그분을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회원이고 영원한 가족에 속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권유하는 것이며, 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And to be a part of the eternal family, I love to share this great gospel with others. Inviting others to come unto Christ is our purpose, and we can fulfill this purpose by looking up to Jesus Christ. I humbly testify of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Thank you, Elder Che.
최장로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오늘 아침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이 사업을 서두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우리의 선지자이신 회장님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말 동안 풍성한 영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있든 집에서 보고 있든 아니면 지구 반대편의 집회소에 모여 있든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느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은 이 대회에서 배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확인해 줍니다. 잘 알려진 다음의 찬송가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인도하시어 참된 것 가르치고 그리스도 간증해 우리 마음 비추소서. 우리는 후기의 계시를 통해 신회가 세 분의 뚜렷이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들, 즉 우리의 하늘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 오늘 저의 메시지의 초점은 우리 삶에서 성신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필멸의 생을 살며 어려움과 시련, 혼란을 겪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문과 낙담, 유혹, 약점과 씨름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현세적 힘과 신성한 인도를 주시고자 그분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신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신은 우리를 주님과 연결해 줍니다. 성신의 신성한 임무는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영감을 주고 간증하며 가르치고 일러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성스러운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게 나의 영을 나누어주리니 그것은 내 마음을 밝혀주며 내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주리라. 저는 이 약속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면 매일의 삶에 대해 영원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 기쁨은 고난과 신적 고통 속에서 화평을 안겨줍니다. 또 위안과 용기를 주고 복음 진리를 펼쳐 보여주며 주님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축복은 정말 많이 필요하지만 세상은 여러 면에서 이를 잊고 단념해 버립니다. 매주 우리가 성스러운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그를, 즉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이 성스러운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첫째, 우리는 영과 함께 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신은 매일 엄격히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권고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제쳐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성전에 참석하고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 선행이라는 신앙계조 13조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기꺼이 영을 받아들이려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임하여 내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말하리라. 저는 젊은 선교사로 뉴저지 스코치 플레인스에서 봉사하면서 이 약속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아침에 제 동반자와 저는 템플스퀘어에서 소개해준 사람을 방문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엘우드 샤퍼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샤퍼 부인은 정중히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에 발을 급히 끼워놓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을 만한 분이 계시나요? 샤퍼 부인의 16살 된 마티가 정말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었고 바로 전날에 인도를 구하며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티는 우리와 만났고 머지않아 그녀의 어머니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두 분 다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마티가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가족 여럿을 포함해 136명이 침례를 받고 복음의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 더운 7월의 어느 날 제가 영에 귀 기울이고 발을 문 사이에 급히 끼워넣던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티와 그녀의 가족 몇 명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영이 함께할 때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보면 영은 대체로 느낌으로 소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에게 속삭여주는 말씀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께서 니파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며 니파인들이 보인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무리가 듣고 증거하니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 마음에 깨닫더라. 니파인들은 그분이 하신 기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고요하고 작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들과 겨루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음성이 우레로 내려와 그들이 드린 희생에 불을 붙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성도 없었고 불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음성을 아십니까?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영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영은 우리가 느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느낌은 부드러우며 행하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말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둔감해져서 건성으로 또는 안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영을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이 퇴보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 니파이는 레이맨과 레뮤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시시로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 지난 6월에 저는 이 임무 수행을 위해 남미에 갔습니다.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를 방문하는 열흘간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대지진으로 에콰도르의 도시 포르토비에오와 만타에서 수백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쳤으며 주택과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도시에 거주하는 회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도 손상되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축복을 받아 도시 두 곳을 다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 공지가 늦었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조직된 이 모임에 지역 신권 지도자 몇 분만 참석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 스테이크 센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예배당이 무대 뒤쪽까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그 지역의 충실한 회원이자 굳건히 교회에 남아있는 개척자들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함께 예배하고 삶 속에서 영을 느끼도록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잃은 회원들이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사도의 축복을 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당 앞에 서 있었지만 제 손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았고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의 백성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것과 똑같이 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우리는 에콰도르에 있었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는 중이었으며 이들은 그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첫 번째 속삭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니파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속삭임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합리화하고 우리가 영적인 느낌을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느낌이 그저 우리 생각뿐일지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다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고 심지어 한 번 더 그리한다면 우리는 영을 쫓아보내고 신성한 권고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열의 아홉은 잘해낼 것입니다.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신에 따라 행했으니 극적인 보상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선교사 몇 명과 함께 브롱크스의 어느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가족이 와서 우리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 구도자 같았습니다. 저는 함께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지켜보았고 그 후에 이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급히 문 쪽으로 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랑스러운 가족이 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장로 중 한 명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 느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첫 번째 느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느낌이 바로 성신입니다. 첫 번째 속삭임은 하늘에서 오는 순수한 영감입니다. 그 느낌이 우리에게 확인 또는 간증할 때 우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결코 지나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특히 가족과 친구에게 다가가라는 느낌의 근원이 성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고 속삭이며 파고드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은 우리를 인도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지지와 관심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 중 하나를 구조할 기회를 줍니다. 최초 대응자라 불리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회에서 재난이나 재해, 재앙 상황에서 최초 대응자는 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입니다. 이분들은 불을 번쩍이며 도착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방법은 덜 명확하지만 똑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의 필요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침 기도로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님께 알려드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몇 번이고 요청하실 것이고 우리는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주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도움을 가져오는 영적인 최초 대응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계시의 영이 성장하여 영적인 통찰력과 지시를 더욱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을 신뢰하라.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과 가까이 생활하고 우리의 첫 번째 속삭임에 따라 재빠르게 행동하며 그 느낌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신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회장단의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뒤이어 12사도 정원회의 데일린 H. 옥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사랑하는 자녀들아를 부르겠습니다. God is near you.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7차 연차 대회입니다.
구주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경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의 성공을 위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회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나눈 끝에 마리아는 하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는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항아리는 마실 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따라 의식을 위해 시침에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잔치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그토록 늦게 나온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곧 기적이 나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기는 하나 요한의 기록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마리아는 지상의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죄가 없으며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나니 이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내놓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분이 지닌 신성한 권능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건이나 단서는 물론 어떤 제안도 두지 않은 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는 단순하고도 단도직입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로 불리며 여인들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를 생각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가져온 소식이 좋은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마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잉태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단언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닥칠 영향에 관해 틀림없이 많은 의문이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노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요구하시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닥칠 일을 거의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자 진정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진정한 의도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들은 지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충분히 해나갈 영적인 역량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까지 흐르면 단순한 믿음의 습관들은 기적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미약한 모습에서 역동적인 힘을 지닌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리하여 우리는 삶의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우리는 굳건해진 영혼으로 상황에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해주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게 하십니다. 몇 년 전 저는 매주 여러 시간을 들여 와드의 회원들과 상담을 하신다는 한 젊은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감독님은 주목할 만한 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속한 와드의 회원들이 직면한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교회 회원들이 겪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일과 가정, 교회에서의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장을 찾으며 외설물을 피하는 것, 교회 정책이나 이해되지 않는 역사적인 질문에 관해 화평을 얻는 것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와드 회원들에게 매우 자주 권고했던 내용은 몰몬경을 읽고 십일조를 내고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등 단순한 신앙을 행사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감독님. 이런 일들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교회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감독님이 저를 이해하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 중 과연 어떤 일이 제가 겪는 지금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저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 순종하며 작고 단순한 일을 신중히 행하다 보면 실제로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신앙과 힘을 얻게 되는 이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그 사소한 일들과 실제로 하게 되는 일들이 신은 완전히 무관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일상에서 순종하며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과 우리가 겪는 크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기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 행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을 강화하는 유일하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사소한 신앙의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특정한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러한 행위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어린 요종이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관해 말하자 나아만은 하인과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스라엘에 전할 선물을 가지고 마침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에게 주님이 명이라고 하여 전한 말은 단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는 이토록 간단한 처방이 무척 비논리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하며 채통을 깎는 일로 여겼던 모양인지 이처럼 보잘것없는 제안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도 엘리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는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종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엘리사가 큰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지시받은 일은 사소한 일일 뿐이니 까닭을 알지 못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나아만은 자신 행동을 돌이켜본 후 회의감이 들지언정 그 지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기게 했으며 그러자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은 빨리 오기도 하고 시험을 받은 후에야 오기도 합니다. 값진 진주에는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계명을 지켰던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희생을 드리냐고 묻자 아담은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는 아담이 바친 제물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여러 날 동안 아마도 수년 동안 주님께 순종하고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야 이 설명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복음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시간표를 미리 보여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신앙과 소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을성 있게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쉬운 응답이나 빠른 해결책이 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십니다. 아무리 시험을 견디기가 힘들고 응답이 늦게 오더라도 신앙의 시련을 겪는 동안 꿋꿋이 서서 견딘다면 매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주님이 정하신 시기에 대한 숙고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련이 올 때면 늘 단순하고도 일상적인 신앙 행위를 충실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분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신성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시기와 이유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한 후에만 비로소 신앙과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거두게 됩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조건 없이 앞서가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매일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행하는 일상의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의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는 그분이 바로 길이시기에 길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면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도로 이룰 수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됩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신앙개조 제1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는 거의 모든 기독교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을 믿지만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는 다른 기독교도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교리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첫 번째 시연에서 서로 다른 두 인격체, 즉 두 분의 존재를 보았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신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인 믿음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한 존재라는 믿음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으며 그 진리가 우리 교리의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열쇠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알려는 노력은 지상생활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생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승영에 관한 모든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은 휘장을 통과하고 나서도 한참 후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의 영의 세계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가르치려고 애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신의 세 분이 서로 각각 분리된 별개의 존재임을 압니다.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가르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 선지자 조셉은 세 분이 수행하시는 각각의 역할에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에서 갖는 최고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누구든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라면 하늘에는 권능의 열쇠를 지니신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며 한 분이 모두를 감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인격체들은 창조주이신 첫 번째 하나님, 구속주이신 두 번째 하나님, 그리고 증인 혹은 증언자이신 세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머리 혹은 회장으로서 감리하시고 예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리고 성신은 증거하는 자 혹은 증인으로서 서 계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관한 계시를 통해 신의 구성원들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경전에서 구원의 계획, 위대한 행복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계획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는 전세에서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능한 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육신을 입어야 하는 필멸의 경험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세상의 창조를 감리하셨으며 우리가 지상에 태어나기에 앞서 우리의 기억을 지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지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통해 경험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상생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첫 부모의 타락에 따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짐으로써 영적 죽음을 겪고 죄로 더러워지며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러한 모든 장벽은 예상된 것이었기에 극복할 방법도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목적을 알아보았으므로 이제 그 계획에서 시내의 새 구성원이 하는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시내의 구성원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 관해 거의 즉흥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친교, 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경 구절은 시내를 나타내며 모든 것을 규정짓고 동기를 유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구원사명, 그리고 성신의 친교와 동반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은 비교적 적지만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그분이 지니신 최고의 지위, 그분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창조 및 그에 따르는 모든 것에서 그분이 맡으신 관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R. 맥콩키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전능하신 엘로힘이며 절대자요 우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십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옹호하셨던 첫 번째 기본적인 진리는 이것이었으니 곧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의 주재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대체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과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예수께서 베푸신 성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필멸의 인간들에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 만들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사도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가르치신 것에 대한 보충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의 창시자시며 그분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입니다. 필멸의 인간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신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09년에 제1회장단은 중대한 교리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아들 중에서 장자이며 영으로는 처음 난 자요 육신으로는 독생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이들 중 가장 위대하신 아들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아버지에게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행사하여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구하고 속죄를 통해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숭고한 희생을 참으로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들을 소개하시는 그런 특별하고 성스러운 기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며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니파이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을 온 땅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종종 몰몬경의 선지자들과 후기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로서 말씀하시며 이는 100년 전에 제1회장단이 영감 어린 교리 해설을 할 때 설명한 칭호입니다.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은 성신으로 성령, 주의 영, 보혜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분은 신의 일원이며 개인적인 계시를 주는 대리자입니다. 그분은 영의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중요한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 경전 구절에서는 그분의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주께서는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신은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도록 돕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인도하며 지상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즉 죄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신의와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계시된 이 하늘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의,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본질에 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지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여정에서 최고의 지침과 자신감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과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 오는 궁극적인 축복을 누리기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계시를 통해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묘사한 것을 얻으려면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이 요구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여 이를 통해 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도록 가르치는 세상의 제도와는 달리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인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희생 없이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분이나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배워야 하며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회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 제 모든 영혼과 겸손한 마음을 담아 간증합니다. 그것은 이곳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완벽한 길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신 회장님이 전하신 간증에 더하여 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성신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트드로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트드로프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의 찬송으로 높은 산 언덕 위를 부르겠습니다. 폐의 기도는 70인 회장단의 리차드 J. 메인즈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트드로프 회장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으로 결속된 세계적인 교회로서 함께 모이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이 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기쁩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께서 주시는 인도와 권고와 지혜가 담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항상 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어느 날 스테이크 모임을 마치는데 한 친한 자매님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댓 명이 잠을 자고 있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잠은 가장 건강에 이로운 수면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엿들은 제 아내 해리엇은 그것이 제가 했던 가장 훌륭한 대답 중에 하나였다고 나중에 말해주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북미에서는 대각성이라고 하는 운동이 그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운동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잠들어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는 이런 종교적 각성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셉이 주님의 뜻을 알고자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간절히 구하기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설교가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역동적인 설교 방식을 사용하며 설교할 때는 죄인을 기다리는 불타는 지옥의 공포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악몽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적과 방식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려움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어 왔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용주는 직원에게,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두려움의 힘을 잘 알기에 그것을 종종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들을 보면 우리가 자신들의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사지 않거나 최신 비디오 게임이나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를 놓치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외롭고 불행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피식 웃으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교묘한 조종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우리는 조종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두려움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두려움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 때문에 더 잘 먹거나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심지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과 품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드물며 더군다나 우리를 옳은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옳은 것을 말하고 행할 수는 있어도 옳은 것을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종종 무력감, 분개심, 분노마저 느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감정은 불신, 적대심, 반항으로 이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도력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접근법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집이나 교회 부름에서 또는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교회 회원들이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종종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비난하겠지만 정작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제멋대로 정한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말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훈계하고 꾸짖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나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으면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통제하고 조종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분은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안갚음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 즉 그분의 일과 영광은 우리를 인도하고 승영을 가져다 주며 당신이 누리시는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 대해 품으신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에 반하는 행동을 용납하거나 눈감아 주신다는 뜻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손을 뻗어 쇠막대를 굳게 잡고 두려움에 맞서며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용감하게 앞으로 그리고 위를 향해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신을 따르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설득과 오래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 일어나 다시 도전하며 더욱 강해지길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위대하고 소중한 희망입니다. 그분은 신앙으로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우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럼 세상의 악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도록 사탄이 꾀는 방법 중 하나는 세상의 악에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 그것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세상은 지금까지 늘 불완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날의 타락과 사악함은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계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유례가 없는 번영과 문명과 편의를 누리는 시대에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위험을 조망하고 그것을 어떻게 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생각할 때 저는 무릎을 꿇고 모든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열중하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수많은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찾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따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입니다. 이 명칭에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본연의 자신감을 갖되 겸손한 마음으로 결코 다른 종교나 단체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시대의 표적과 인자가 올 징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영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무지하지 않으며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이라는 짐을 지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도전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함과 선하심과 절대적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두려움으로 무력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를 잡아 신앙, 용기, 결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홀로 걷지 않습니다. 여호와 그가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은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닥칠 때 용기를 얻고 신앙을 발휘하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여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성스러운 성향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올바르게 걸으면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기쁨과 겸손, 희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살아갑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만일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 살고 있거나 우리의 말이나 태도 또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유발한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통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제 영혼의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타인을 해치거나 강요하거나 괴롭히거나 억압하려는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겸손과 위엄 그리고 강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고 우리의 인도이자 희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선하심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부름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웁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성한 계획과 복음, 그분의 계명을 알고 신뢰하며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보살피고 그분의 사업에 좀 더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날 것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안에서 기쁘고 자신 있게 깨어서 활기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그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간구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오늘 아침 진실로 저희의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이 안식일에 모임을 할 수 있음에, 연체대회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해 준 훌륭한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감을 주고 우리를 들어올리는 말씀과 간증이 당신의 종의 입에서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몬슨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분의 권고에 감사드리고 몰문경에 대한 그분의 말씀과 새로운 성전의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합당해지고 저희에게 주시는 성신의 속삭임에 민감하고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 왕국에서 당신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7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으며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